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301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니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면 부근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교육국 전체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배진수 목사님 지난번에 결혼을 했었죠. 이제 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아마 말씀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데요. 그럼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스카 신들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체코를 떠나서 폴란드 남부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나치당에 가입해서 친위대에 뇌물을 주고 암시장에서 수익을 얻었고 그렇게 유대인 소유의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1억 천금을 얻고자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접하고 난 뒤에 신들러는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채용하면서 그들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죽음의 가스실에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나이를 낮추고 그리고 아이들은 성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의심을 받아서 몇 차례나 게슈타포, 즉 비밀경찰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쉰들러가 구한 사람들은 1200여 명, 후손들까지 합치면 6000여 명에 이릅니다. 2008년에 4월 10일 날 독일에서 쉰들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돈만 아는 사업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업가로 변화된 그는 폴란드에서 생존한 유대인의 절반을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이나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또래의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냥 싫어하고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구해서 다메섹으로 기독교 핍박 원정을 떠날 정도로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기독교를 예루살렘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그리고 일부 유대인의 신앙에서 세계인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하는 폭발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도 바울을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의 변화를 경험한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위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끈질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의 과거는 치명적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회심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열두 제자와의 어떤 친분을 만들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밝히는 이유는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내 속에 나타내신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그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열등감 대신 자존감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택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듯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그분을 경험하는 변화를 체험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고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성적이나 또는 경쟁의 압박 속에서도 열등감에 빠지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단한 우리의 일상생활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신학박사가 된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철저한 금욕과 그리고 수도생활을 했던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의 날 전날 밤에 루터는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위해서 실시한 면제부 판매에 항의한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당시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들의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고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청평댐이 생기면서 남이섬은 자연스럽게 섬이 된 곳입니다. 하지만 IMF 때 도산 위기에 처해 당시 매출액이 20억이었고 빚은 60억에 달합니다. 최악의 유원지였습니다. 또 섬 곳곳에는 행락개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넘쳤습니다. 술병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는 술병을 재활용으로 팔면 40원이고 기념품을 만들면 4천원이고 등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1만원으로 상승한다는 생각으로 변화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재활용품들을 활용해서 섬 곳곳을 조형물로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정원이 한류 관광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원지를 관광지로, 소음을 리듬으로, 경치를 운치로라는 표어 아래서 섬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2002년 3만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05년에 29만 명으로 약 10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한 사람이 쓰레기 섬을 한류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었거나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또는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멸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그를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거나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아라비아로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후에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믿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를 보고 유대에 있던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명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년체전이 열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발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중등부 안에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안에 많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셨겠지만은 우리 중등부에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소리를 듣고 참 신혼여행에 정신없었던 교육 목사는 그것을 모르고 어제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안에 그러한 재능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라나는 신앙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 아이가 오늘 헌금으로 11조를 낸 거예요. 정확하게 7만 원의 헌금을 11조로 낸 겁니다. 어른들도 쉽게 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해서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모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좀 있으면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찌들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내야 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자라나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